어? 왁스로 머리 떡칠했단 얘기지? 시크해 보이라. 머리를 잘. 아, V넥이요? 보라색? 그래요. 나 혼자 봄이라고 계속 지난주부터 사람들은 나 혼자 봄이라고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엔딩부터 합시다. 마태복음 26장부터 지난주에 설명 못했고요. 그쵸? 십자가 사건이죠. 26장부터 28, 26, 27, 28. 예, 세 장이 십자가 사건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전체가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아니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어떤 지향성의 천국의 방향성,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잘못된 그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유대교적 세력에 대한 질타, 그리고 세리나 세리들로 표현되는 죄인들의 일상에 묻혀있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 그리고 왜곡되게 하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전하시는 것,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태도로 지금 현재를 맞이해야 되는가까지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핵심 포인트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25장까지가 이해가 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답이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나는 백문일답은 되게 안 좋은 표현이에요. 나는 뭐에 해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백문일답은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 되는 건 일문일답이에요. 뭐가 문제고 뭐가 해답이어야 하는지는 마태복음 1장부터 25장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쵸? 아, 내가 뭐가 문제구나,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그게 해결되어, 어떤 방향으로 그게 해결되어야 되는구나를 1장부터 25장까지 한 거고, 그럼 그게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 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26장부터 28장까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십자가 얘기를 해봅시다. 십자가에서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과 이제까지 진행했던 등장인물들의 충돌이 발생하는 게 이제 십자가 사건의 기본적인 의미야. 십자가 얘기는 정말 신이 안 난다.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충돌하는 게 핵심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잘 얘기 안 했던 부분 위주로 해봅시다. 그러니까 사건에서 보셔야 되는 건, 이제까지 마태복음이 쭉 뭘로 흘러왔죠? 마태복음, 사복음서 다 포함되는 마태복음이 쭉 뭘로 흘러왔어요? 앞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내시하신 다음에는 유대교적 사고와의 충돌을 얘기했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제자들의 한계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직접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배경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그 다음에 세속사회라고 표현되는, 그 당시에 이제 배경적인 존재였죠. 헤롯과 빌라도로 표현되는 그 당시의 세속사회, 이 세 부류가 있는 거죠. 그쵸? 이 세 부류와 예수님께 충돌하시는 장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바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가장 먼저 이것들을 문제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룹이에요? 이쪽 유대교 그룹이죠. 그쵸? 그쵸?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형식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쵸? 형식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뭘 경험해요? 자기 부정을 경험하죠. 예수님의 바른 가치 전달은 형식적인 가치와 형식적인 신앙을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뭘 경험하게 해요? 니네가 잘못됐다라는 공격성으로 다가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그들은 자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공격하죠. 그쵸? 뭐의 문제예요? 의의 문제죠. 그쵸? 진리의 의, 바른 의가 나타났을 때 현재까지의 자기의 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의 의를 부정합니다. 그쵸? 그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부분인 거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부분에 나타나죠. 제자들이 어디서 무너지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무능이 드러나니까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그쵸? 제자들은 그러니까 뭘 믿었다는 걸 여기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향에 동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에 동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쵸?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에 동의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드러내버리죠. 그쵸? 베드로의 부인, 다른 유다의 얘기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반응들. 뭘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꿈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그 꿈을 이룬다면 내 목숨 버려도 좋습니다. 이런 독립투사 같은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성공하겠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이루어내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어내실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죠. 제자들 그룹은 어때요? 기복주의라고까지 얘기하면 심할 수도 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가치에 동의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동의해서 믿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능력에 동의해서 믿는 그룹도 커요. 하나님 진짜 있네. 와, 하나님 믿으니까 진짜 뭔가 병이 낫고 막 뭐가 이렇게 나아지는 것 같네. 그러면 하나님이 맞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아, 다 맞다고 그래요. 왜? 힘센 놈이 맞는 거니까 약간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해도 해서 이해가 안 돼도요 크게 개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비유는 어렵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누룩 얘기하시면 뭐 빵 안 갖고 왔는데 왜 누룩 얘기를 하시나?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아 바리새인들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그 사람들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렬하지 않아요. 뭐에 매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에 매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순간 이 사람들은 도미노로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게 진짜예요. 예수님께서 절대 자기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저주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왜? 베드로는 그리고요 그 수많은 군병들이 자기한테 쫓아왔을 때도 딱 칼 빼듭니다. 그렇죠? 대군 앞에서도 칼 한 자루, 수백 명의 군사, 수십 명의 군사들이 와도요 내가 칼 한 자루 들고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왜? 예수님은 진짜 잘 싸우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거였어요? 능력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잡혀가겠다고 하자 수십 명, 수백 명 앞에서 칼 한 자루 들고 달려들던 그 용기는 사라지죠.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를 저주한 식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뭐가 무너진 거예요? 능력에 대한 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저주하는, 무슨 표현이에요? 예수를 공격하는 위치에 서는 거죠. 그렇죠? 세속은 어떻습니까? 로마 사회, 그리고 헤롯은 어때요? 헤롯은 원래 이런 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처럼 공격성을 느끼지도 않아요. 왜요? 이 사람은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자들 그룹이랑은 달라요. 왜요?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냥 기본적으로 헤롯의 태도는 구경꾼의 태도입니다. 헤롯과 빌라도의 태도는 구경꾼의 태도예요. 근데 구경꾼의 태도로 봤을 때도 예수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께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갑자기 이만희 같은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갑자기 사형시킨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이단이라도 문선명 체포해서 문씨 일가들을 다 체포해서 갑자기 다 사형 다음날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것도 그 당시 사형 중에서 가장 극악하다고 하는 뭐 십자가형,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최고로 잔인한 형벌에 그 곧장 처한다는 건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얘네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이단이라고 뭐 통일교가 이단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뭐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입장에서 그런 거고 정말 종교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예나 제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 이번 주에 한겨레에서 뭐 사이비 종교에 빠진 뭐 부인 얘기 뭐 이렇게 아티클 썼었는데 봤어요? 뭐 그런 기사 나왔었는데. 근데 사실 쭉 읽어보니까 사이비 종교가 아닌 일반 종교예요. 일반 교회에서 부인이 밥도 안 해주고 맨날 교회 가 있고 막 그러다가 이혼 하고 싶고 막 부인 때 미치겠고 막 교회 욕하는 걸 썼는데 일반인들 보기에는 양쪽이 어떻게 보여요?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특별하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 안 그래도 유대교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감이 없는데 그 유대교 분파 중에 하나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한 사람인 예수에 대해서 뭔가 하는 거에서 사실 사형을 청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자기가 공격당하지도 않았고 이 능력을 신뢰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빌라도 세속은 어떻게 반응해요? 이해관계로 딱 반응하죠. 그렇죠?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대중 여론이 빌라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고 이대로 내가 이걸 괜히 얘를 구하려고 했다가 밀란이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씻죠. 난 상관없어라고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바른 가치, 진리 이런 거에 상관없다고 빠지는 거고 이해관계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세 가지가 충돌해서 할 때 세 가지가 연합해서 예수를 공격하는 거죠. 유대교는 예수가 없었으면 좋겠고 근데 유대교는 사실 누구 핑계대니까 얘 핑계대죠. 이대로 가면 얘가 얘를 탄압해야 돼서 우리를 탄압할 거야 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데 하여튼 얘는 얘한테 관심도 없었어. 하여튼 근데 하여튼 유대교가 예수를 공격하고 그 당시 종교적인 세력 거짓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공격하고 그리고 예수를 능력으로만 바라봤던 사람이 예수를 공격하고 세속적인 질서 이제 이해관계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대립된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를 공격하는 일반적인 것 이 세 가지가 예수를 공격할 때 예수가 이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핵심 포인트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예수의 진리가 드러날 때 세상이 예수를 공격해요. 그 공격에서 예수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는 무시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되죠. 그렇죠? 두 번째 심판이죠. 이것들이 진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무신의 심판의 방법에서는 뭐가 사라져요? 관계가 단절되죠. 그렇죠? 무시하면 야 너 이제 안 본다 진짜 이런 거고, 심판하면 이제 너네 끝이다 이런 거고. 근데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하는 건 뭐예요? 무시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 할지라도, 인간이 나를 공격할 때 할지라도 임마누엘이에요. 그렇죠?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게 십자가 정신의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표현하는 건 한 가지예요. 내가 진리임을 드러내서 오히려 너희들 것들을 불편해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신성을 드러내서 그들을 공격하거나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것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가 나를 소멸시킬지라도 죽일지라도 내 발로 걸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인간으로서 죽는다 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를 표현하는 게 예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공격하고 거절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선포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부수적인 의미가 붙죠. 핵심적인 의미가 생기죠. 이렇게 되는 거에 있어서 예수가 뭘 갖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을 뭘로 얘기합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걸로 시작하시죠. 최후의 만찬으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언약의 피, 이게 더 중요해요. 언약의 피임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내가 떡이라는, 생명이 떡인 걸 강조하는 것도 있는데 언약의 피임이 훨씬 더 강조돼요. 텍스트에 보시면. 그렇죠? 유월절을 지키시는 모임에서 포도주를 들고 이게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때 무슨 언약을 얘기해요? 유월절에 하는 언약의 피는 뭐예요? 문설주에 바르는 피죠. 그렇죠? 문설주에 바르는 피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이지만 양의 대신 죽음, 양의 죽음을 통해서 내게 여전히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는 막연하게 그렇게 명제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양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양이 대신 죽는 게 왜 내 죄를 사하나 라는 관점을 접근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이 오히려 보여지는 거죠. 양의 대신 죽음의 의미가 뭐냐 라고 할 때, 양의 대신 죽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공격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그 하나님의 떠나지 않는 죽음까지도 감당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죽음만한 크기의 사랑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뭐 했다는 거야? 이미 이것을 알고 기획, 의도, 다른 표현으로는 의미를 담아내는 거예요. 일부러 그 사람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적대심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부활보다 중요한 건 죽음입니다. 죽음이 핵심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는 것을, 이 죽음을 감당하고자 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가시미 혈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가 우리의 사랑의 왕됨이 증거되는 거죠. 우리가 그를 공격한 것이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나는 계기로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의 사랑의 왕됨이 표현되는 거고, 가시미 혈관이.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상징이 생명의 상징으로 변화되는 거고, 역전의 하나님이죠. 내가 너희들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없애려고 하면 그저 가버리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함께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우리의 사랑의 왕 되심과 우리가 그를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그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 구원의 마음을 증거하는 계기로 만들어진 것이 가시미 혈관과 십자가로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를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왜? 결국 우리의 모든 죄에 책임을 진다는 게, 우리의 모든 죄의 적나라함이 오히려 그의 사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그의 사랑의 계기가 된 것, 우리의 공격이, 우리의 악함이 오히려 그의 선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대속이죠. 그래서 대속은 법리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대속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오케이?
나는 예수가 죽어서 네 법적 책임은 이제 다 사라졌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내 역할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무조건 날 다 봐주시는 거네? 그럼 법리적인 거는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너무 법리적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이건 인격적인 사건이지 법리적인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우리는 그를 공격하나 그가 그 공격을 막을 수 있음에도 당하면서까지 나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의 인격을 마주치게 되는 사건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의 책임을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계기로 삼으시는 거죠. 오케이? 인격적으로 풀어내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거절과 공격을 오히려 그가 받아내심을 통해서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러난 사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을 받아들일 때, 그 사건을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성을, 하나님의 그 호의를 내가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예수의 죽음, 다음에 부활이 왜 중요한가? 부활은 그냥 선언이죠. 부활은 기본적으로 선언이죠. 왜요?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건.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계시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비참한 죽음이 엔딩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계신다 라고 선언하는 또 하나의 임마누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건 내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대적자들이 대적하나 그는 고의로 죽으셨습니다. 고는 그를 감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이에요. 그쵸? 그럼 이 사랑이 뭘 상징해요? 이 사랑이 유월절의 핵심 의미를 오히려 더 깊게 드러내 보이는 거고 대속의 진정한 의미를 울간을 보현해 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것들을 상징화시키는 장면이 십자가고 면류관이 되는 거죠. 우리의 공격성이 오히려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계기로 보여주게 되는 것.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를 향한 신뢰를 할 수 있는 계기로 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저 한 인간이 보여주는 개인의 인격성의 성숙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나는 너희에게 지금도 어떠한 마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선언이 부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간단해요. 두 가지 얘기만 하고 십자가 얘기는 마무리합시다. 하나는 이 십자가를 믿느냐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냥 저 사람이랑 나랑 이해관계가 맞을 때, 좋을 때 좋은 건 쉽잖아요. 좋을 때 좋은 건 쉬워요. 근데 내가 쟤에게 굉장히 피해를 줬어요. 해코지를 했고요. 내가 나 살자고 쟤를 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에 대해서 어떤 호의를 보여줄 때 내가 뭘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평소에는 애가 아빠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요, 애가 아프잖아요? 그럼 아빠는 새벽에 잡니다. 어떡하니? 하고 가서 자요. 근데 엄마는 끝까지 지킨단 말이야. 그럼 애가, 그래서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CF 광고처럼 엄마가 나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물론 그런 엄마가 없었던 분들도 많이 계세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인정이 기원이. 연애하지만. 아, 내가 이만큼 얘한테 이렇게 좀 했으면 얘가 화를 낼 법도 한데 얘가 그래도 나를 배려하고 내 가슴을, 내 감정을 먼저 생각할 때 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는 거잖아. 그렇죠? 지 좋아서 지 신날 때는 막 쫓아와서 나 좋다고 막 그러다가 지 바쁘면 연락도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극단적인 확대죠. 그렇죠? 이 비유지만 극단적인 확대를 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절대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는 자기가 정말 아프더라도 그렇죠? 엘리엘리 라마 사마타니를 뭘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하는 거죠. 신이어서 사실 못 박히는 거, 아, 뭐 껍떡도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죽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되는 경우를 상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됐을 때 겪게 되는 고통의 강도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향한 호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렇게? 그걸 내가 믿느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새 사람 됩니다. 문제는 뭐야? 믿어?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고자 하셔야 되고 믿는 것까지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별로 관심 없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왕이셔서 당신 마음대로 세상을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당신 조차고 나를 찾고 훈련하고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에 대해서 깊은 사랑으로 대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 신뢰가 우리는 많지 않아요. 그걸 더욱더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존재에 대한 신뢰, 능력에 대한 신뢰, 지성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뢰를 점점 더 어떻게 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십자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맞아서요, 하나님이 자꾸 틀렸다고 해요. 그렇죠? 내가 맞기 때문에,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았던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걸 흔드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가치와 기준을 얘기하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는 그게 틀렸다고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거나 공격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가고 싶어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외면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요, 세속적인 사람이라 내 이해관계 중심으로 신을 생각해요. 이게 신을 대하는 인간들의 세 가지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근데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시고, 여러분들을 참된 삶을 이끌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한테 호의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호의를 내가 믿게 되면, 아,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가르치려고 하는 거구나. 아, 나를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나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주고 싶은 거구나. 아, 내 이해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게 나의 진정한 이해관계구나. 왜? 진리인 자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생겨서 내가 그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 그 통로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사건적인 개념이나 어떤 상징적, 어떤 기적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비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정도의 신뢰감을 가져가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뭘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과거의 사건, 그게 나한테 한 것이 아니라도, 과거의 어떤 사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으니까 네가 구원받았다. 너무 이렇게 급하게 가지 마시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아온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쵸? 아, 저 사람이 그래도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좀 바른 가르침을 주려고 하려고 할 테고, 나에 대해서 좀, 호의를 갖고 있겠구나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있지만,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호의를 나에게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먼저 신뢰해 보는 거죠. 그쵸? 그걸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의미해요. 이게 시작하는 믿음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의 호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갖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갖고 있는 여러분들 향한 호의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맞음을 인정하는 건 쉬워요. 타종교에서는 그건 다 합니다. 그쵸? 진리이신 하나님.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맞음을 인정해도요, 하나님 맞다는 것만 인정하는 건요,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맞는 걸 몰라서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좋지 않아서 못하는 거잖아요. 지원이 복학하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그렇죠? 학교 가요. 학교 가야 되는 걸 몰라요? 알아요. 학교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기완이한테 동질감을 느끼면서 어? 오빠는 군대 갔다 와서 어땠냐고 물어보고 그러는 건데. 2년 쉬었다가 학교 가려면 불편하죠, 그쵸? 근데요, 맞음의 문제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뭐가? 호의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게 나중에 정말 좋은 것이다. 거에 대한 믿음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번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또 할게요. 4번 소리 하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네 번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대륙과 사건 위주로 얘기를 했고요. 마가복음 들어갑시다. 마태복음을 하고 마가복음을 하시고 누가복음을 하시고 요한복음을 하시면 왜 굳이 네 개일까라는 생각이 드세요? 왜요?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네번써 있는 게좀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많은 분들이 주제적인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은 이방인 그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헬라적 정신의 기반으로 쓰여졌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핵심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막 이렇게 이슈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다른 부분은 어때요? 다른 부분은 15%에서 20%도 안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 80%는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5% 20%가 다르지만 나머지 80%는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냥 중요함에 대한 반복으로 보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80%는 같은 얘기니까. 그냥 중요함에 대한 반복으로 보는 게 맞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시리즈를 봐도 감독판으로 보고 편집본을 보고 극장판으로 보면 조금씩 느낌이 달라진 거 있잖아요. 주제도 같고 제목도 같고 스토리도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통해서 핵심 내용이 조금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그 차이점 액센트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너무 차이 위주로 보지 마세요. 그쵸? 왜냐하면 너무 차 위주로 보면 다른 20%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은혜롭게 읽었다가 마가 누가는 아 이거는 마태에서 나왔던 거니까 스킵이고 요 부분이 다른 거야. 요 부분만 마가에 유니크하게 나오는 거야. 요런 차이에 자꾸 집중을 하시게 되는데 그럴 거면 그냥 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 다른 부분을 그냥 마태에 껴서 32장짜리로 하나로 만든 게 낫겠죠. 다른 부분은 그냥 똑같이 가고요. 그쵸? 그러니까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본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차이점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이거 자체의 반복이 많다 할지라도 통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가끔 그러신 경우 있지 않아요? 저는 좋아하는 영화는 10번 넘게 본 영화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쵸? 그러면 볼 때마다 느낌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 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은요, 우리나라 춘향전도 여러분들이 한 버전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춘향전 버전이 동네마다 달라요. 그래서 국문학과 고전문학 하시는 분들은요, 그 버전마다 조금씩 다른 강조점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 버전들을 하나도 버릴 수 없이 다 모으고 다닙니다, 지금도. 그래서 뭐 거기서 제 기가 막히게 제 대학교 졸업 논문 학사 논문이 두껍전인데 왜냐면 남국대학교가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현대문학 3년 공부하고 졸업 논문을 고전문학으로 써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는데 그냥 대학교 3학년 때 그걸 레포트를 썼는데 교수님이 아 이거는 논문으로 써도 될 만큼 수준 높은 레포트라고 칭찬하셔서 그 논문을 들고 갔더니 너는 그렇다고 이걸 진짜 들고 왔냐고 그러셨는데 그때 신대원 입시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그냥 했는데 그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당국대학교는 그걸 많이 사놨어요. 고서들을 되게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그게 쌓여 있습니다. 수백 권 이상이 그냥 쌓여 있어요. 근데 이건 아무도 한 번도 안 까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 두껍전을 다 써서 이제까지 나와 있는 두껍전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 걸 가지고 새로 발표를 하는 거죠. 이 두껍전 이 내용과 이 내용 사이에 요 정도 내용으로 쓰여져 있으면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논문 쓰기가 너무 쉽잖아. 왜? 이미 자료가 그냥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그게 학술적 가치가 있어요. 너무 딴 얘기를 길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자료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 말고 10개, 20개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진리고 희석되지 않는 자료자라는 게 딱 4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거 다 성경에 넣습니다. 안 그래요? 뭐 이게 뭐 보완되고 이걸 떠나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하나죠. 공통점에도 집중하라는 거예요. 차이점을 자꾸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뭐가 다른데? 라고 하지 말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액센트가 조금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같은 얘기예요.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느리게 보는 거랑 빠르게 보는 거랑 누구를 고려하면서 썼기 때문에 액센트를 차이를 두는 부분들이 나에게 조금 더 깊게 그 의미를 전달받을 거에 대한 걸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내가 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겠니? 똑같은 얘기 해서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마태복음은 속도가 느리지만요. 마가복음은 속도가 빨라지면 왜냐면 다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모세오경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요. 레위기까지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근데 레위기 지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냐면요. 레위기까지는 그 얘기가 처음 나오는 얘기의 문법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민수기부터는 그냥 축축축 얘기하면 축축축 그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절기에 나오면 아 이런 의미구나. 제사 나오면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축축축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이런 얘기 안 하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배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뭐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계시의 실체이다 라고 선언하고 시작하고요. 하나님에서 얘기하신 계시 실체에 대한 선언을 시작하고 이게 너에게 뭐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죠.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이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세례요한 얘기 나오죠. 속도가 빠릅니다. 세례요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세례요한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가 이사야가 얘기했던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이고 이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냈고 하지만 이 세례는 성령의 세례에는 미치지 못하는 세례다. 성령의 세례를 준비하는 세례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처음 해야 되는 건 세례요한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부터? 문제의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없이도 되는 거고 하나님 계시 없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럼 문제의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패턴과 삶의 방식이 문제가 있구나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단절되고자 하는 것. 그렇죠? 단절되고자 하는 상징적 선언을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살지 않고 메뚜기와 성청 먹고 뭐 하는 거예요? 메뚜기와 성청 먹고 광야에서 가죽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이걸 뭘 상징해요? 세례요한의 이런 삶의 태도가. 뭘 상징해요? 단절을 상징하죠. 나중에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세례요한은 그렇게 좀 고생하고 이래서 약간 종교적이 보였는데 예수님은 술 먹고 다니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종교적이 보인다고 공격하잖아요. 왜 금식 안 하냐? 왜 술 드시냐? 이렇게 저 파티에 자주 가시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얘네들이 뭔가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거죠. 세례요한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이제까지 잘못된 것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대로 된 세상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걸로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누리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 세례요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의식을 갖고 그 문제를 기반으로 내가 더 이상 이런 문제적인 기준과 삶의 태도를 갖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제까지의 삶과의 단절의 선언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하지만 단지 이런 단절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세례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짧게 포인트만 짚어줍니다. 마가복음이 좋아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러분 뒤에는 문제의식과 단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올 거예요? 그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뭘 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십니다. 이제까지 단절됐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을 오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그 나병 환자를 고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어부들을 부르시고 이 장면이죠. 그렇죠?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세례요한의 단절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예수가 그 단절의 메시지를 연결되는 사람이라는 자기정립성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지향하는 것은 엔딩을 얘기해버리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거예요. 이제까지 잘못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죠? 그렇죠? 문제 있는 세상이에요. 단절을 선언해야 되잖아요. 이건 아니야 라고 넘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건 아니고 제대로 된 여기로 갈 거야.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갈 건데 그건 이제까지 너희들이 했던 뭐? 너희들이 했던 문제, 왜곡, 변질을 해결하는 일이 돼야 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게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자로 넘어가죠. 그럼 문제, 왜곡, 변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딱 선언하죠. 그렇죠? 그 전에 이미 마태복음에서 다 했던 얘기예요. 그 전에 나병 환자를 볼 때는 너희들의 문제를 회복하는 거야. 회복자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 고칠 때 뭐 하는 거예요? 한쪽이 마비되어 걷지 못하는 사람. 우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원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마비되어서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닌 왜곡된 모습.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 이거 핵심은 뭐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고, 나는 그래서 뭘 한다? 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인데, 이런 문제에서 단절돼서 그 단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걸로 해결하는 사람인데, 그럼 뭘 해결하는 게 그걸 해결하는 거다? 죄를 해결하는 게 그걸 해결하는 거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뭐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대답이 문제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미 다 얘기한 거죠? 6월절 얘기하시는 거죠. 그쵸? 6월절이 아니라, 그 안식일 지킨다고, 이렇게 안식일에 뭐, 이렇게 해먹으니까 뭐라고 하고, 안식일에 가난한 자를 고치니까 뭐라고 하고, 이런 것들에서 지적하는 것들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안식일이 이제까지 종되었던 자가, 이제까지 세상의 종되었던 자가 안식일날 해방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이게 선하냐 선하지 않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쵸? 그러니까 이 잘못된 종파의 사람들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지향성이 없죠.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뭘 만들려고 하는지가 없이 현재의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도 치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문제를 적당히 가리워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새로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엑센트는 어디가 있어요? 이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나라는 뭐예요? 이제까지 잘못된 기준에 있었던 사람이 그 기준에서 자유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종된,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을 얻는 이 일들이 당연히 안식일에 벌어져야 되죠. 다른 표현으로 안식일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와 상징은 이런 것인데 이들은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안식일은 가만히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얘기를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의 진정한 문제 해결, 인간의 진정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2장과 3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4장과 5장에는 이제 씨뿌리는 비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어떻게 될 거지? 이게 점진적 확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봐요.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에서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 문제의식을 갖고 나서는, 이제까지 살았던 삶과 단절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 도와주시는데 도와준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의 천국 시민권자, 새로운 나라와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을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문둥병 든 왜곡되고 썩어들어가서 변질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그것들도 다 깨끗하게 바꿔내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바꾸시는 것이냐? 뭐가 내 썩어들어가는 것이냐? 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성향과 내 익숙한 걸 고집하는 내 죄, 내 죄성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죄성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게 진짜 종교이고 진짜 자유이고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바예요. 어설프게 껍데기 몇 개 지켰다고 해서 내가 종교인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바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될 지향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뭐 씨앗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해봐요. 오늘 나를 당장 횟가다 바꿔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오는 거예요. 겨자씨. 네가 이 예수가 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걸 믿으면, 이제까지 내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다는 걸 믿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너희한테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뭐가 죄인데? 내가 이제까지 문제가 뭐였는데? 내내는 자구심성은 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데? 라고 내가 이제까지 너에게 전한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안에서 키워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커다란 나무가 돼서 겨자씨 하나가 커다란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내 삶 전체를 바꾸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점진적인 걸 선택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점진적인 걸 선택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점진적인 것인데 점진적이지 않다고 하고 이게 사과씨예요 라고 하면은 그래? 이 씨가 진짜 사과씨인지 어떻게 알아? 사과를 갖고 와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바꾸실 거예요. 이 씨가 너를 바꾸는 씨예요. 바꿔봐. 이게 천국의 씨예요. 보여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비점진성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천국은 뭐다? 씨앗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으로 온다. 그 씨앗은 내가 이제까지 했던 이 메시지, 복음을 너희가 믿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점점점 키워나가는 것을 통해서 실체화 될 수 있다. 작지만 반드시 된다. 이게 뭐예요? 지금 비유들의 선언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그래서 뭐 내 땅의 비유는 더 유명한 거죠. 그렇죠? 들어봐요. 어떤 사람은 씨앗으로 받지 않아서 먼지처럼 취급해서 아, 뭐 그런가? 뭐 저런가? 비평적인 태도. 씨앗으로 받긴 했는데 아 씨앗으로 받긴 했지만 그 다음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아 그것 때문에 불편할 마음은 없고 왜 내 인생의 가장 중심적인 씨앗은 편한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내가 이 씨앗을 키워갈 마음이 있지만 염려,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고 유혹, 편하게 살고 싶고 이런 내 안에 다른 가치로 다시 있기 때문에 뭔가 열매 맺지 못하고 이런 걸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너희가 씨앗으로 받아들여서 현실화시키기까지 그 점진적 집중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콜링으로 씨뿌리는 비유가 나타나는 거죠. 그쵸? 거기서 이들의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이제는 그 다음 얘기들이 4장과 5장에 나오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도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렇죠?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왜 잊었느냐? 예수가 여기 있는데 왜 풍랑을 두려워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씨앗의 점진성을 그냥 연결해서 설명해 봅시다. 내가 예수의 씨앗을 가지고 이것을 키워나가려고 해도요. 여전히 뭔 있어요? 풍랑이 있죠. 지금 이 씨앗이 조금 자랐잖아요. 그렇죠? 풍랑이 있고 환란이 있고 왜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풍랑과 환란에 집중해야 돼요? 자라나고 있는 씨앗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여기에 집중 안 하고 예수가 이 배에 타고 계신데도 풍랑과 환란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들 가운데 너희 믿음을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 다음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얘기가 나오고요.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가 나오고요. 회당장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얘기가 연결해서 나오는데요. 핵심 메시지는 어디에 있겠어요? 중간에 있겠죠. 그렇죠? 회당장의 딸을 가는데 어떤 여자가 혈육증을 앓던 여자가 피는 불결함을 상징하죠. 그렇죠? 피는 죽음을 상징해요. 내가 생명의 삶을 살고 싶고 정결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삶이 계속 불결해지고 내가 생명이 아니라 계속 죽음의 사고와 죽음의 성향이 내 안에 계속돼서 나타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가 아까 얘기했던 예수가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믿었죠. 예수가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는 걸 믿었잖아요. 저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렇죠? 저가 나를 고칠 마음이 있다는 걸 믿고 그걸 손댔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그 여자가 선언받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앞뒤에는 뭐가 있어요? 군대. 그전에는 귀신 한 명 뽑은 건데 군대. 영적인 권세가 예수 앞에서 꺾이는 것이 선언되고 후반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선언되고 그렇죠? 믿음이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영적 권세도 너를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너를 지키는 것과 어떤 물리적인 문제, 죽음이 가장 큰 물리적인 문제잖아요. 어떤 물리적인 문제도 너를 해하지 못하는 그렇죠? 죽음에서 너를 살리는 것과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전체를 설명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장면으로 그 다음에 4장과 5장이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6장과 7장이 엔딩이죠? 6장과 7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6장과 7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어지는 모습들에서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질타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 여자의 단순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오죠. 이 메시지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이 메시지에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신 다음에 하신 얘기가 여기서 반응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 믿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의 경험으로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고향 사람들이죠. 그렇죠?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분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해. 예수님께서 네 인생에 함께하셔. 네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네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어. 에? 저 이제까지 그렇게 안 살았는데요? 이런 거죠. 자, 경험으로 모든 걸 치부하는. 예수가 지금 내 눈앞에서 이적을 베풀고 있고, 예수가 내 앞에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도, 예수는 요셉네 집 첫째 아들이잖아. 그래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예수가 네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아니, 내 인생이 이제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라고 하는 고향 사람들. 그쵸?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표현되는데요. 제자들은 빈몸으로 천국을 전파하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도 봤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연결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신다면, 너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벌써 잊었느냐. 너희가 고백을 잊고 둔화해졌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반복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다시 현재 상황에 매몰되는 유류의 사람들이죠. 그쵸? 제자들은 은혜를 받으면 여기서 자기가 전도대로 파송돼서 막 세상이 바뀌고 그러면 또 막 이게 뜨거워졌다가 갔다도 힘드니까 좀 이러고 있다가,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 막 먹었다가, 또 풍랑이 나오면 무서워했다가, 그냥 좋으면 좋고 어려우면 어렵고, 그쵸? 그냥 환경에 현실을 타내는 사람들이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예민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둔하면요, 현실에 대응하게 되잖아요. 그럼 현실에 둔해 보입니다. 되게 힘든 일인데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게 급한 일인데 그렇게까지 거기 휘둘려서 기뻐하지 않아요. 좀 둔해져요. 영적으로 내가 예민하면. 근데 현실에 예민하면 영적으로 둔해지죠. 왜요? 현실에 주는 가치, 감정, 기준들이 훅 내 가운데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과 감정들은 왜요? 내 안에 예민하게 기준을 서있지 못하고 밀려버릴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밀리는데도 밀리는지 모르죠. 저게 제자들 캐릭터로 서있고. 그 다음에 장로의 유전들에서 얘기하죠. 그쵸? 장로 유전들은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어떤 것 하네? 껍데기만 흉내내는 사람들을. 그쵸? 껍데기만 흉내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핵심과 진리는 모르면서 대충 껍데기만 따라하면서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 워낙 많이 했죠. 장로의 유전들을 얘기하는 거. 네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죠. 그쵸? 이방 여자.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고 무례하고 공격적으로 보여지는 시점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죠.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났는데도 자기 이제까지 과거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못 들어요. 그쵸? 이 사람에게는요, 자주 은혜의 하나님으로 드러났으면 좋겠고 그때 반짝 좋아하고요. 그리고 자기 현실에 워낙 예민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해집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셔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듣질 않아요, 아예.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격하신 하나님처럼 드러납니다. 그쵸? 아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래버리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공격적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드러납니다. 그쵸? 하나님이 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격적으로 무관심하고 악하게 드러날 때조차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쭉 하시는 거잖아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네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고, 네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너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네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점진적 지속적 집중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나가려고 하고 그럼 네가 변했을 수 있고 그게 진짜 종교고 그러니까 이걸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이잖아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저렇게 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들을 때는 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다음에 딱 나가면 잃어버린 애가 있고 그럼 메시지를 전해서 아 쟤가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내가 이제까지 겪은 삶의 경험이 있는데 아니야 난 이제까지 배운 게 있어. 난 그런 식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아 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여자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공격적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뢰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 여자가 되게 찬미받는 거예요. 여자의 오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오해가 가정될 수 있는 상황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라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이건 좀 딴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요, 그 여자가 더 큰 믿음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죠? 기회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진짜 걔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랑도 얘기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일반인들이요, 이단 더 싫어해요? 아니면 타종교인 더 싫어해요? 이단 더 싫어해요.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더 싫어했어요. 이방인들보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랑 말 걸던 분이에요. 이방인이라고 멸시하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던 분이 이 여자에서 갑자기 이방인은 되게 자기는 딱 사람에게 줄 걸 개에게 안 준다. 난 이방인은 개 취급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대화를 왜 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뭘 보이시려고? 장로들의 믿음 없음을 보이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하게 보일 때조차 하나님을 되게 작은 것을 꼬투리 잡고 불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쵸? 난 이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내 인생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내 인생에 이런 환경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고, 막 우리는 약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선하게 보였던 모습이 9번, 10번이 있는데, 선하게 안 보이셨던 모습이 서너 번 있다고 해도 계속 그거 갖고 우리는 꼬투리를 잡아요. 이 여자는요,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의 선하게 안 드러난 것 같을 때도 신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 8장 보여주는, 7장과 6장, 7장 보여주는 거죠. 너는 선포되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라고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들을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9장, 그 8장 넘어가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십자가 흐름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쵸? 오늘은 엄청 빨리 끝났네요. 마무리 합시다.
제가 얘기했죠. 마감은 더 빨라진다고.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사건 하나하나의 일을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쭉 연결만 시키시면 돼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죠. 지금 제가 얘기해줬던 톤으로 마가복음을 읽으시는 부분, 법을 연습을 하세요. 우리는 되게 단절적으로 읽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쵸? 이슈 이슈 하나하나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읽어도 복음으로 안 들려요. 그쵸? 하지만 복음서를 읽으면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제까지 있는 게 문제예요. 문제의식 먼저 가져라. 문제의식 먼저 가져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적 삶을 지향해라. 예수가 너를 바꿀 수 있다. 네 핵심 문제는 죄의 문제다. 그걸 예수가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변화시키는지에선 나중에 십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들이 근데 한순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집중하면서 그것을 씨앗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면 네가 변할 수 있어. 근데 이런 명확한 얘기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네 과거의 경험을 의존해서 네 환경 때문에, 그리고 네가 이제까지 형성했던 어떤 가치관 때문에 계속 튕겨내고 거절하고 있진 않아?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이 너에게 공격적으로 보일 때조차도 그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하시니까. 무슨 뜻이야? 네가 하나님이 공격적으로 보인다면 무조건 너는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고해를 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돼. 그럼 너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짧아서 좋아요. 마태복음은 그 외의 것들이 되게 많은 게, 마가랑 마태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니요? 별로 안 중요한 얘기, 중요한 얘기 중에 빠진 건 산상수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유대교적 신앙의 문제점에서 굉장히 오래 질타하시죠. 제자들의 태도의 한계성에 대해서 되게 오래 얘기하시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드러내는 부분이 되게 좀 길어서 마태복음이 그런 패턴이 있고, 너희가 마디맥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지, 중요한 액센트이긴 하지만 복음이 뭐냐는 핵심 메시지, 그냥 심플하게 네가 이게 문제,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엔 이렇게 시작해야 되고 이게 문제고 이걸 이렇게 해결하실 거니까 네가 이렇게 지향하고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고 이런 실수에 빠지면 안 되고 이렇게 짝짝짝짝 해나가는 건 마가복음이 더 심플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한 호흡으로 딱 읽으시되, 그냥 읽으시면요, 우리의 실수는 마태복음에서 했던 얘기를 쪼개서 또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가볍게 느껴져요, 되게. 아무런 감동이 없이 읽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마태복음을 잊어버리시고, 똑같은 영화를 다시 한번 보는데 새로운 버전을 읽을 때 핵심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 느낌을 가지고, 편집이 달라지면 줄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 느낌을 가지고, 요 마가복음 핵심 메시지를 딱 전달을 받으시려고 하시면요, 복음 앞에 여러분들을 딱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복음서가 어려워요. 근데요, 익숙해지면 복음서가 쉬워요. 그쵸? 근데 익숙해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내가 복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얘기하셨던
문제와 지향을 내가 딱 느껴서 선택적 도전까지 딱 느껴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맞아 라고 할 수 있도록 복음서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신서를 읽으시면요 그게 가능해요. 그쵸? 서신서는 좀 아, 내가 이런 교회론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에 대한 대항이 있을 때 세속에 타협해서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니까 그런 게 가능한데 그거보다는 아, 내가 내 안에 복음이 흐려졌을 때에 직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마가복음을 잘 읽어내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복음이 있는 자이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이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제까지 제 살았던 삶과 단절하고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핵심 문제였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신뢰하게 하시고 그렇지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씨앗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집중적으로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여 내가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씨앗을 잘 키워나가는 농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씨앗을 키워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상이 험해 보이고 세상이 악해 보이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악해 보일 때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제가 어리석은 사람들 같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악해 보일 때조차 하나님이 오해하지 않고 신뢰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하다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이제까지 배웠던 가치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저러하다라고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내 환경을 의지하여서 내가 사실 이러이러 환경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고 이렇게 마음이 쏠리지 않는다라고 거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게 연인 같은 마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한테 믿음 주셔서 은혜 주실 짐을 기대하며 달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박수 주죠.